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달게 받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하여 반항하고 또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언짢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참되고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됨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할 때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그들이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의 편지에 대하여서 그 책망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였습니다. 이 근심하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 고심하였고 자신들의 죄악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가 요한 3서 3장에서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였을 때에 그들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그가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그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인하여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온 하늘의 영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편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회개의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큰 위로와 기쁨,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과 천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이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삶에서 보여주는 모든 악한 삶의 행실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자라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대면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들도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에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가 전한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회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너는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을 대면해 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과거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듣는 복음의 내용은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전한 것은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격한 순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그와 같은 악한 마음과 행실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언짢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소개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의 영혼 안에 그가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의 말이 참된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러나 옛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 생각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예수 믿는다운, 사람다운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악된 행실을 끊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의 삶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서 돌이킴도 없고 단순히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이 죄악된 삶이며 자신의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죄악된 마음과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에 그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된 회개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분쟁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족 간에 음란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은 심히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근심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행실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메타라는 말은 뭐 후회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난 후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말미암아 그 후에 무엇인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를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이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개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방의 도시였던 니느웨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우리들은 발견하고 그 죄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였고 그가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권리가 있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분쟁하였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은밀한 죄악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인가 하면 이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과 돌이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떤 행실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감정적인 격한 반응과 후회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를 진실로 슬퍼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회개에는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참으로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돌이켜서 다시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그 죄의 그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그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슬퍼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너무나 분하게 여겨져서, 즉 이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심히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슬픔은 회개의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슬픔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와 같은 자이고 자기의 영혼이 버려진 상태에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온 그 사실로 인하여서 심히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회개의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슬픔, 자신에 대한 슬픔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굳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슬픔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슬픔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그가 침상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그는 참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눈물을 그치고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깊은 애통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 버니언이라는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을 가졌을 때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울었습니다. 잘 때도 그가 편하게 잠들 수 없었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길을 걸어가면서 거위를 보면서 거위가 자기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죄악됨에 대하여서 깊은 슬픔을 가졌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있었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은 슬픔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깨끗케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에 대한 슬픔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슬픔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킨다고 하지만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버렸다고 하지만 다시금 죄를 짓게 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면서 회개하였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회개의 세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후회하는 마음이나 슬퍼하는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회개에는 이 감정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지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비극과 그 결과가 너무나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와 성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며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갈망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의 행습과 정신과 관점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런 것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강력하고 굳센 의지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이와 같은 삶을 버리고 이와 같은 것에서 돌이킨다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회개는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이 회개는 그와 같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평생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도 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자기 자신이 회개가 무엇인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진실한 구원의 구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비록 회개한 자라 할지라도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죄에 물들고 더러워지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거듭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 버리지 않은 그와 같은 죄악들이 남아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회개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삶에 있는 그와 같은 악행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거듭거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였습니까?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회개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고 회개한 심령만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만이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꺼이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